오늘 사도행전을 한번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긴 책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의 사도행전이 참 중요하구나. 교회의 본질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두 사람이 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서 가는데,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는데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좋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내 육신이 너희와 함께 있는 제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에 올려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도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크고 많은 데서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헌신하는 그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몸의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거 이루면 뭐예요? 중요한 순간에 그냥 암에 걸려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은 이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먼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또 썼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 쓴 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지식인이었어요. 데오빌로는 당시에 인텔리였고 중상층 이상의 부자들이었고 그걸 아주 그 좋은 그 계층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예수에 관한 소식이, 주님의 복음이 그 노마인들에게, 그 잘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 죄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복음이라.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 소식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살 곳은 저 웨스트리츠와 저 라브라 산동네와 저 플라톤의 커다란 동네를 바라봐야 된다. 거기에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건강하고 잘 교육받고 삶의 수준도 좋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누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개의 글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잘 성령으로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이 지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하늘나라로 올려오는 것까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사건을 딱 다루고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요. 승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까지,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의 교회까지 다루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과같이 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은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올바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현대 사역인데 누가 보면 바로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룬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날 무렵에 한 시골 농부가 그 내시빌에 있는 국립묘지에서 한 군인의 묘지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묻혔습니까?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묻혔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예, 저는 어린 자녀들이 7명이 있고 제 아내와 함께 저 일리노이주의 시골에서 간단하게 농장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로 나아가도록 징병을 당했고 그리고 비록 우리 가정이 간단하고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국가의 부르심에 따라서 군대로 나아가려고 아침에 나아가는데 그날 아침에 바로 내 옆집에 사는 그 집에 큰아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린아이도 있고 당신 아내도 보살펴야 되는데 당신이 전장에 나가다가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큰아들이 옆집의 큰아들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군대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 전쟁 중에 불행히도 전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신이 고향에 왔을 때 그 옆집에 살던 그 농부는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은 그 옆집의 큰아들의 그 무덤을 너무 애지중지하고 고마워하고 항상 거기에 꽃을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 시골 농부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옆집의 큰아들의 그 무덤을 보고 항상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기억한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구주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람과 같이 살게 하셨고 그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땅에 묻히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위대한 소망을 갖게 했다면 그 가치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 예수는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24시간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기쁨으로 해야 되죠. 제가 이걸 셋업하면서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쉬지 않고 하면 1년에 한 50번, 52번 하는데 앞으로 내 나이 얼마를 더 하나님이 주실까? 만약에 10년을 한다면 500번이고 20년을 한다면 1000번이고 그 1000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30년까지는 못할 텐데 1500번, 5000번, 10000번 하고 싶은데 아 정말 하나님께 설교할 기회가 이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공식적인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타임이 많지가 않아요.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10년이면 500번이고요. 우리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는데 1500번 많지가 않아요. 만 번, 10만 번씩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사실 저는 아, 예배를 정말 하루 종일 매일매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예배의 의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껴야 되고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그 예배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해요. 정말 주님께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이 주일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 그런 사람을 축복하셔요.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 예배를 모여서 우리 예배에 그래도 분위기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죠. 그와 정반대 아이고 큰 데 가고 싶어 하면서 소홀히 한다면 제 마음이 찢어질진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찢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같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읍시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참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말했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다 같이 즐겁게 예배드리자 우리 주님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동하신 행동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행동 플러스 가르침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선포하는 것 사도들이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봤던 그 행동과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교훈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전해야 돼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래서 복음서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가르치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버스트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은 그가 선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성령으로 명령하셨어요 성령으로 명령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떠한 성령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 기름붓듯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름붓듯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명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또 오늘 새로운 성도님 오실까봐 그분에게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 준비를 막 했어요. 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제 그 원고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을, 또 오늘 우리 현대인의 기독교들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나아가는지 밝혀주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사랑해야 돼. 우리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할 때보다 성령으로 할 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납니다. 리처드 메일랜더라는 사람이 덴버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저 시카고에서 덴버를 향해서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중서부는 완전 평지잖아요. 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덴버쯤 오니까 커다란 산맥이 있는데 올라가기가 가파랐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철로가 하나 있는데 또 수많은 짐차를, 수십 개의 짐차를 실은 철로가 겨우 막 올라가더래요. 자기 차하고 같이 가는데 보니까 뒤에서 두 개의 기관차가 그 많은 그 짐차들을 싣고 밀면서, 막 밀면서 그 언덕을 칙칙 폭폭하면서 올라가더랍니다. 야, 저 기관차가 힘이 세네. 그러면서 좀 더 속력을 내서 그 길고 긴 기차의 앞부분에 왔더니 그 험한 언덕을 왜 이렇게 기차가 많은 짐을 싣고서도 잘 올라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때서야 의문이 풀리더랍니다. 앞부분에 와서 봤더니 글쎄 또 엔진을 장착한 기관차가 다섯 개가 더 있더랍니다. 다섯 개가 위에서 끌고 두 개가 뒤에서 물면서 일곱 개의 기관차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미국의 기차는 거의 100량 막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많은 짐을 싣고 그 높은 언덕 덴버의 그 산맥을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이 바로 그래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일곱 개의 기관차가 그 기차를 끌고 나아가듯이 일곱 개의 기관차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그 의미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느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탄이 믿는 자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싸우는 영적인 전투 장소가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도 없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겨우 조그마한 믿음으로 이 사탄과 싸워 이기고자 하면 이길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무기는 아마 조그마한 권총 하나, 아니면 소총 하나, 소총으로 열심히 막 사단의 무리들을 쏘아 되겠지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는 그 수많은 사탄의 무리들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그 원자 폭탄과 같은 그 폭발적인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환란과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 모든 걱정, 근심의 문제 덩어리들이 그 성령의 폭발적인 원자 폭탄과 같은 능력으로 터트려질 때 완전히 다 분쇄되어지고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 성령으로 복음 전해야 되고 성령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더욱더 괴롭고 신경 쇠약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 몸이 병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리 가도 잘 되고 저리 가도 잘 되고 뭘 하는데 다 잘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까지 끝났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 들리움을 받으시며 하늘로 올렸더라 라고 하고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여기서 말하는 40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40일의 그 나타남과 다른 나타남, 누가가 적지 않은 또 다른 나타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아 이제 됐다. 사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구원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가만히 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자마자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더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진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라라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의 정신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믿음이 크다, 이러한 개념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잠시라도 내 앞에 고난 때문에, 잠시라도 내가 이제 이루었다는 성취감 때문에 아 나는 내 자녀도 잘 됐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나는 교회에서 장로고 하, 나는 참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조차 몰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야.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믿음이고요. 믿음의 의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극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죠. 그가 믿으심의 일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 친척 부모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떠났으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이었어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고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만군의 하나님이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믿음이 막 더 좀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좋아지기 시작하면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자식의 그 자손들의 그 복의 근원으로서 내 아들 이삭을 정말 약속의 아들을 다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막 미래의 축복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이삭만 잘 키우면 이 이삭이 또 자식들을 낳으면서 내가 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삭을 보물처럼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삭에게 머물어 버린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내 약속이 다 성취됐네, 이삭 고맙다 하면서 이삭을 막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놔두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자기의 성공에서, 자기의 명예에서, 자기의 자녀의 그 후손의 장래의 그 가능성에서 머물러가지고 그것에 안주해서 믿음이 끊어지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나에게 바쳐라.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정신이 반짝 들었겠죠. 나의 모든 것이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준엄하시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서 모든 걸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삭이 안 죄에 있었구나. 이것은 나의 우상과도 같은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바치라면 내 인생 모두를 바치야죠. 그래서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 네 독자 이삭에 머무르지 않냐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 독자 이삭을 다시 데리고 가라.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각자 연령대별로 하는 일이 있겠죠. 저도 뭐 몇 살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65세까지 할지 아니면 이미리 집사님 나가라 나가라 해가지고 60살에 나갈지 아니면 75세까지 할지는 모르는데 나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기도라도 계속해야 될 것이고 하다못해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처럼 아픈 사람이라도 붙들고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믿음.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죽을 때까지 믿음 잃지 마세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 나는 봉사할 만큼 했어. 이제 쉬어야 돼.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하나님은 놓겠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네가 믿느냐? 지금은 신하느냐? 지금 네 가슴이 성령으로 살아있느냐? 그걸 믿는 거지. 어, 하나님 저 과거에 맨날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막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부인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실이고요.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가지고 그 여러분의 그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잘 돼요. 장애도 잘 되고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도 잘 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잘 풀릴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4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절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4절. 자, 같이 한번 4절. Verse 4.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이 말은 또 저들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먹는 동안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른 그 병렬하는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명령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정말 함께 보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제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작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너 맨날 설교 준비하는데 휴가 안 가냐? 휴가 좀 갔다 와도 좋을 거야. 휴가 안 가냐? 휴가. 지금 내 성도들이 휴가를 갈 입장이 아니고 지금 그런데 내가 무슨 나 휴가 없어. 내 성도와 함께 하는 거고 가을에 우리 성도와 함께 여행 가는 게 내 휴가야. 난 그거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형편이 좋아지고 함께 휴가할 수 있으면 함께 휴가 가는 거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성도와 함께 해야지. 그게 교회예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교회를 만약에 나오지 못한 분 가운데 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복이 있을 거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찔려서 나와준 사람은 더 큰 복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 반대의 마음을 가졌다면 아이고 나도 큰 데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면서 그래서 안 나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 우리가 와서 함께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야 됩니다. 가을에 여행 갈 때도 함께 같이 가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먹어야 돼요. 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주변으로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야 우리 모이자 하면 쉽게 모이고 아 그리고 먹자 하면 같이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먹는 거를 제가 정기적으로 좀 잘 하려고 합니다. 먹는 게 뭐 돈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코스트코에서 스테이크를 좀 해가지고 그 양념하지 않고, 양념하면 저도 잘 못 먹으니까 그 구워가지고 집에서 자주 모이고 싶은데 백집사님 모르니까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와서 우리는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주 모이고 자주 먹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요.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과 함께 먹는 중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모일 때, 그래서 모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친밀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지 못했어요. 함께 모일 때 평화장로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물과 성령이 비유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약식으로 이 장로교회에서는 약식으로 물을 떠서 머리에 놓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원래 세례의 의미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나왔을 때 사람들을 물속에 딱 잠기게 했습니다. 회개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준비 단계가 이 물세례 회개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물 속에 잠기는 것이 세례였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면 그 성령의 세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잠기는 것이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을 입히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을 입히는 것이고 성령에 잠기는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chapter 2 1 through 4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막 바람 같은 것이 바람에게 막 다 덮여 쓰였어요. 거기에다가 불같이 막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성령에 완전히 잠긴 것입니다. 성령에게 완전히 잠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의 옷을 다 입혀졌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다의 의미예요. 성령으로 압도되다. 성령 안에 잠기게 되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 막 성령으로 막 그러니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는 거.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또 성령을 예언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 교회사는 이 성령에 잠겨서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 성령이 함께할 때 다툼이 어디 있습니까? 음란한 죄악이 교회에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고 온갖 죄를 짓고 막 물질이 내 것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뭐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요소가 기도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말씀이 내게 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한다고 하면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오늘 10시 반부터 찬양을 했습니다. 막 일찍 와가지고 찬양하고요.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 연습했고 어제 저녁에도 연습했고 계속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면 성령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정말 기쁨으로 읽으세요. 다 여러분에게 약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임하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모여서 또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찬양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입히오는 그 놀라운 능력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을 사랑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패배주의 모든 절망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620장.